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방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셨는지 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언뜻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서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는 책임감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신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이 바로 신의 성품이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신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성대로 반응하고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처럼, 즉 예수님처럼 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신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복음서, 이 복음서 그러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말하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은 말씀인데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네 권씩이나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언뜻 읽어보면 말씀이다 비슷비슷하고 마태복음에 나왔던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네 군데나 기록을 해놓았을까. 근데 알고 보면요, 이 네 권이 각기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려놓고 네 군데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 또 네 가지의 모습, 강조하는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하늘의 웅장한 또 신비로운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품을 보여주는 내 생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켠 등불 일곱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곱 영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그리고 독수리 같은 성품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네 생물이 보여주고 있죠. 아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요, 생각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이 사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가복음이 송아지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이 사람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독수리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왕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자는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1장은 다윗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러면서 그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왕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마태복음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사자는 굽히지 않죠. 사자는 모든 짐승들의 왕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사자는 왕입니다. 사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자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바로 이 왕의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사자와 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전쟁터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진짜 왕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원래 다윗은요 그렇게 덩치가 크거나 우락부락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 6명은 다 체구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떡 벌어져 있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의 형들을 볼 때 머리 위에 막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멋지게 생겼습니다. 키도 훤칠하니 큽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은 얼굴이 붉고 그리고 아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크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아담스 아이즈로 이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의 모습은 전쟁터에서 천만 명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진짜 왕의 모습입니다. 백수의 왕 사자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사자처럼 도망도 가지 말고 뒷걸음질도 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이 죽음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배째라는 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너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왕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신 모습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종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는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아지는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는 주인을 위해서 철저하게 충성하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죽는 존재가 이 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섬기는 것은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의 의식을 가지고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또한 종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다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인자의 모습이죠.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일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제일 많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사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인간미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희생하는 인간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리켜서는요, 이 요한복음의 별명이 있는데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동물들 중에서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그래서 해를 향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인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리고 종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1절부터 기선을 제압을 하면서 나갑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3년 동안 동행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독수리 복음이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생물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사자입니다. 철저한 종이시고 송아지의 모습이죠. 인간과 함께 울고 웃는 인자, 즉 사람의 모습이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 독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왕은 전쟁터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는 무조건 생명을 걸고 충성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미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종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또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이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 읽습니다. 장수도 짧고 내용도 짧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문장도 짧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을 했죠. 그러나 이 복음을 마가는요 누구에게 전해드렸냐 하면은 베드로에게서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 1서, 그다음 베드로 2서, 베드로 3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이 마가 복음도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이 복음을 전해듣고 특히 이 마가는 또 베드로의 통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고 대필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그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해하시면은 마가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급하게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베드로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종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종은 그냥 예라고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행동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특징을 신학자들이 짓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복음, 즉시로 곧 순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마가복음 속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또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긴 족보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1장에 보면 족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혈통으로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출처에 대해서 1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족보가 전혀 없습니다. 족보든지 또 다른 서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종이 무슨 자랑할 만한 그 족보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마가복음은요, 열심히 일을 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고 하는 이 헬라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1회나 나옵니다. 다른 성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즉시로 순종하는 자가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급하게 몰아갑니다.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얼마나 급하게 이 이야기들을 몰고 나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세례를 받고 바로 물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급합니다. 왜냐하면요,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종은 즉시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종입니다. 종이 주인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일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하지 아니하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요, 그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급하게 일하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왕의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이 종의 의식도 더불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는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종은요, 종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놈이라고 하는 것, 종놈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종놈은요, 그냥 주인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나와서는요, 곧바로 또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오는데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곧 즉시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2절에 전모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귀신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가는 그들에게 나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 명령을 하시며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요, 피곤하다면서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일을 했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또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36절입니다.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얼마나 바쁘게 다니고 있는 종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40절에 보시면 또 사건이 터져 나오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아주 격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50도 못 되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50도 못 되었으면서 나이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30대라 말씀을 하지 않고요. 50도 못 되었으면서 즉 50에 가까운 나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요 30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0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전도사님 중에 손병민 전도사님이 30대입니다. 손병민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손병민 전도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종윤 장로님의 얼굴 그 얼굴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30대가 50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체력이 고갈이 되어졌고 그만큼 열심히 이 몸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종은 말만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노예를 말합니다.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려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밭에서요 그 땡볕에 지금 오늘 새벽부터 대구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죠. 많이 덥습니다. 그 땡볕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온 종에게요 종이 돌아오면은 수고했다 여기 와서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친 그 몸을 가지고 들어와서는요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수종 들고 있다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주인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종이라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충성봉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지켜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다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종처럼 행했던, 종으로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행한 대로 다릅니다.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우쭐거려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종놈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더 많이 봉사했다고 해서 우쭐거려서는 안 됩니다. 종은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왕의 복음입니다. 이 모세오경을요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왕의 의식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된 이 왕의 의식만, 제대로 된 왕의 의식이 아니라 잘못된 왕의 의식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다, 우리만 왕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잘못된 왕의 의식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는 해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바꾸셨습니다.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요, 교회로 모인 우리 이방인들은 두 가지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요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요 이 겸손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이 마음이 높아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체하실 겁니다. 왕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해체하십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면서 또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앉으셔서,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예수님은 영락없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자,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왕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노예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예로 섬기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의식은 즐겨하는 것입니다. 왕은 즐겨 섬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왕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나는 두려워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왕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과 발을 가지고서는요 노예처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 구석에서 힘없이 조용하게 앉아있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습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요, 왕입니다. 그분은 왕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예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시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종의 모습입니다. 노예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심년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그를 이렇게 도와주어라, 이렇게 도와주어라. 때로는요, 물 한 컵을 떠다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밥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서 말씀을 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으로는 나는 왕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손과 발을 가지고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겸비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